네, 둘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광고에서 올린 대로 저는 1월 넉 주를 빌려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새로움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이사야 43장 19절 등을 빌려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새 일이 과연 무엇이냐. 광야에 사막의 길이 나고,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봤고요. 오늘은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담겨진 의미를 보고, 다음 주는 새 예배, 마지막 주는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 살피겠네요. 새 하늘과 새 땅, 넷째 주에는 여러분들과 살피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제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격언과도 같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제 기억에는 몇달 전에 한 정치인이 이 말을 인용을 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하자라고 인용이 될 정도로 이것은 이제 기독교를 넘어서서 일반인들에게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자, 뭔가 새로움을 입자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반적인 이제 격언과 잠언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의미가 아마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 굉장히 놀랍게도 주님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자라고 했던 이 말이 결론지기까지는 사실은 한 가지 논쟁에서부터 이 말이 시작됐다는 점이 주목될 만합니다. 그 논쟁이 뭡니까? 오늘 보면 33절에 등장. 그 논쟁이 뭐예요? 뭡니까? 제 얼굴 바라봐도 답안 나와요. 본문 보셔야죠. 보실까요? 33절. 어떤 논쟁이 좀 있었습니까? 여기에? 금식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잔치 자리에 참여했던 주님께 와가지고 주님의 뼈를 때릴 만한 비난에 가까운 질문 한 가지를 던집니다. 주님이시여,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이 금식과 애도의 기간 중에 금식하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있대요? 라고 하는 사실은 잔치 자리에 참여한 주님을 당황시킬 만한 질문이 던져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 유명한 이제 금식 논쟁이 등장하게 돼요. 이 질문에는 아마 두 가지 좀 의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의도는 뭐냐면, 아니, 이 유대인의 굉장히 중요한, 유구한 전통이었던 이 금식의 규례를 지키지 않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도대체 당신이 누구길래 이렇게 한단 말인가, 라고 하는 이두 가지의 의도 섞인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비난에 가까운 주님을 향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 자들이지요 라고 하는 사실상의 비난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결국 주님께서는 막판에 두 가지 이제 헌옷과 새옷의 비유,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새술과 새 부대에 관한 이 비유로 답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 경직화된 전통으로는 이 땅을 살려낼 수 없고 생명의 역사는 결국 말씀의 역사로밖에 될수 없다는 결론으로 좀 이르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따라서 한번 차근차근 한번 오늘 말씀의 결론까지 한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식이에요. 자, 마침 다음 마태복음 주제가 제가 기도 구제 이제 그다음에 금식할 차례인데 연말 연초가 되어서 잠깐 멈추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금식을 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 금식은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이해를 위하여서 좀 이제 금식에 관한 선 이해가 좀 필요한데 그래서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금식이 어떻게 가르쳐지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좀 잠깐 간략하게 이제 금식을 살필 때 마태복음 강의 때 조금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 오늘 좀 간단하게 한번 스케치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의 금식에 대한 기억이 많죠? 자, 그첫 번째 기록은 뭐냐면 모세오경의 그 율법에 금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언제 금식하라고 했냐면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세요. 레위기 16장과 민수기 29장 등에 의하면은 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금식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속죄일 1년에 한번 있는 그 속죄일에 레위기 16장 29절 이하와 민수기 원래는 이 성경을 하나하나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일 것 같아가지고 그냥 뒀습니다. 나중에 성경 찾아보세요. 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금식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좀 의외예요. 구약의 율법이 금식에 관한 규례를 더 많이 정해놓았을 것 같은데 율법에 의하면 1년에 한 번만 금식하면 되도록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사실 좀 의외예요. 근데 조금 이상하죠? 구약 성경 속에서 금식했다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몇 군데만 좀 볼게요. 누가 금식했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범하고 나서 사실은 이제 임신하였던 그 생명이 이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애통하기 시작을 해요. 사무엘하 12장을 보면은 바로 그 사건이 등장하죠. 또 있죠. 의외의 사람이 또 금식했던 사례도 있어요.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누구와 이세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합이죠. 그죠? 아합이 금식을 했습니다. 심지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했죠. 그리고는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파멸과 멸망과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아합이 하나님 앞에 금식해요. 열왕기상 나중에 찾아보면 열왕기상 21장 등에 보면은 아합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금식했던 사례도 등장을 합니다. 자, 또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은 당시에 민족의 지도자로 불렸던 모르드개가 이제 국가의 파멸을 민족의 파멸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통하며 다른 이스라엘 동족들과 함께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다는 성경의 기록에 에스더서에 등장하죠. 자, 여기 외에도 사실은 구약 성경 속에서 아주 여러 군데에서 이제 금식했던 사례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를 지나오면서 유대 공동체 내에서 몇 가지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명령하였던 1년에 한 차례의 금식 이외에 이제 스가랴서 8장 19절을 보시면 스가랴 등 당시의 서기관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최소한 1년에 4번 이상 금식하는 것을 모세의 율법에서 확장하여서 규례로 만들어 놓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이 민족의 아픔과 이 고통의 시간을 겪어오면서 우리가 조금 더 금식해야 되겠다라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최소한 1년에 4번은 금식을 하자라고 하는 규례를 이제 포로기 시대 때 이제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포로기를 지나서 중간기를 지나서 예수님 시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이 금식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지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사랑을 가르치시면서 금식, 기도, 구제까지 저와 살펴봤죠. 이제 금식을 주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그만큼 금식은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보편화되어졌고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경건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서 금식을 주님께서 언급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은 신앙일이라고 한다면 그저 아주 보편화된 누구나 좀 해야만 되는 정도의 경건 훈련의 일종으로 금식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금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퍼져 있었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종교 전통 속에서는 그들은 이제 굉장한 이제 영성주의자들이 경건 훈련주의자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정기적인 금식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당연했는데 로마의 압제하에 민족적인 재난을 애도하면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등 경건주의자들은 이 금식을 점점 더 크게 확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 동안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는 날로 정해놓았을 정도로 당시의 경건주의자들에게 금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어떤 의미에서 약간 좀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강화시키는 민족의 특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이제 금식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대단하죠? 월요일, 목요일 우리가 바리새인들 욕할 거 없어요. 월요일, 목요일 금식을 했습니다. 뭐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면서 경건 훈련을 이어갔다는 것은 뭐 어마어마한 전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이 금식은 굉장히 사실은 선한 전통이었고 우리의 그 영성을 이렇게 올리는데 매우 필요한 사실은 전통이었고 사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잘 살려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요즘에 이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게 많이 흐릿해졌어요. 흐릿해졌지만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은퇴하신 선배님들은 과거에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때마다 일마다 때로는 금식했고 또 저와 같은 목사들은 이런 단임 목회나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21일 금식을 했다. 40일 금식을 했다. 또 전설적인 여기처럼 들려오는 40일 금식을 하다 소천하신 분이 계시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인 거란 말이에요. 금식은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굉장히 선한 전통이에요. 저도 부족하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특세하면서 특세 기간 때마다 우리 교육자들하고는 제가 점심 금식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번 주도 했습니다. 아침 설교를 하고 교회에서 마련해 주신 밥을 조촐하게 제가 이제 먹고서 또 다음날 새벽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 2시, 3시쯤 되면은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하늘이 노래지고 뭔가 핑핑 도는 것 같고 정신도 없고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고 근육이 다 풀려지는 것 같고 예전에는 저도 그래도 금식도 견딜만 했는데 이제 한 끼 두 끼만 하지 않더라도 막 세상이 막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들면서 괜히 마음도 겸손해지는 것 같고 누가 와서 때리면 맞고 말아야 될 것 같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우리 금식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금식이 뭡니까? 금식은 애들이 엄마한테 나 밥 안 먹어! 엄마 마음대로 해! 이 걸기대회잖아요. 우리 걸기대회에 부리자는 게 아닙니다. 이 금식은. 금식은 하나님 앞에 뛰두르는 걸기대회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힘을 다 끊어내는 겁니다. 전부 다 끊어내는 거야. 전부 다. 그리고는 무엇으로만 살겠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 바로 금식이라고 하는 굉장히 선한 전통이에요. 외부로 오는부터 오는 음식의 힘이 끊어지면 몸에 힘도 빠지고 뭔가 힘들어지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생의 원천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금식 속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인 거란 말이에요. 금식이 잘 저는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 혹여나 좀 어려운 일이 있으실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일이 있으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때로 건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금식하시고 아버지 앞에 구하시고 그분께 매달려 주실 때 내가 오직 당신으로부터 오는 힘만으로 살겠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금식하시게 되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의 금식을 뒤에서 좀 기도를 이렇게 도울 테니까 목사님 저는 이번 주에 이런 일 때문에 제가 좀 금식해야 되겠습니다. 알려주시면 저도 참 여러분들을 좀 기도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이 기독교 내에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거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었고 문화였었어요. 그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서구 기독교 문화에서 금식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여러분 아침 식사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죄송하지만 영어를 쓰면은 뭐요? 브렉퍼스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브렉퍼스트의 어원이 뭐냐면 break our fast, 금식을 중단하다는 뜻이에요. 지난 저녁까지, 지난 밤까지 행했던 금식을 이제서야 멈추고 드디어 숟가락 한 수저를 뜬다는 의미로서가 아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브렉퍼스트예요. 이건 기독교 문화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처럼 사실은 금식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전통이었고 선한 문화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금식 전통이 빈번해지고 관습화되고 보편화되면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마태복음 때 보겠지만 금식을 정기적으로 행하는 자들이 종교심이 강한 자라고 하는 잘못된 일반화의 오류, 잘못된 기준이 세워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산상수훈 설교에서 금식이 무엇으로 변질될 위험을 말씀하셨습니까? 금식이 외식하는 자로 변경되어질 위험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제안하셨어요. 금식하면서. 마태복음 6장 17절 나중에 찾아보시면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요? 아무래도 금식을 하다 보면은 머리도 푸석푸석해지고 얼굴도 푸석푸석해지기 때문에 머리도 감고 얼굴에 화장품도 잘 바르고 좀 다녀라 이런 뜻이란 거란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그런 뜻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주님께서 두고 있는 걸까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8절 좀 올려줘 보시면 자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제가 저 이야기 이제 지나간 마태복음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두 종류의 관객을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사람 앞에 서냐 하나님 앞에 서냐의 관객을 대비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저게 사람의 첫째 줄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이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의미는 공연을 하는 극장 안에 있는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결정하라는 거예요. 뭘요? 우리의 관객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구제할 때, 금식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제를 받으시고 게다가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이런 모든 중요한 영적인 전통 속에서 그것을 들으시는 진짜 관객이 누구인지를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참 저 말을 들을 때요. 저처럼 늘 앞에 서는 사람들은요. 참 서늘해집니다. 목사들이 여러분들 좋은 일 다 시키고 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난 세기 독일의 그 존경할 만한 그 보네퍼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제가 그대로 인용하여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만약 내가 나 자신을 내 기도의 구경꾼이 되게 한다면 더욱 악한 일이다. 나는 내 방에 홀로 있을 때도 나 자신을 위하여 매우 멋있는 쇼를 준비할 수 있다. 이 말 굉장히 서늘하게 들립니다. 심지어 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조차도 그 기도가 나의 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나의 쇼일 수 있다는 매우 영적으로만 수술대 위에 올라가 있는 발가벗겨진 이 말씀 속에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이 선한 전통조차도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경고였던 거예요. 그래서 금식의 핵심이 뭐냐는 기도의 핵심이 뭐냐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배우는 경건 훈련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에 관한 문제이고 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만 살겠다는 고백이고 이 땅의 모든 풍요와 이 땅에서 살아내면서 소비를 해나가면서 만족스러운 우리 마음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제가 이제 그 얼마 전에 뉴스를 듣는데 뭐 우스갯소리를 하는 뉴스였었어요. 뭐 뉴스가 심각한 것도 있고 재밌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요즘 자동차 승차감이 좋다 승차감이 좋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해를 했는데 자동차가 하차감이 좋아야 된대. 그 여러분 뭔지 아세요? 자동차 하차감이 좋아야 돼. 승차는 차를 탈 때, 차를 움직일 때, 그, 이게 시트가 뭐 안정돼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자동차가 하차감이 좋아야 된대요. 이 젊은 사람들 다 아는 이야기더라고. 저도 몰랐어요. 아시죠? 우리 젊은 분들. 다 알 거예요. 청년들. 소소한. 하차감이 뭡니까? 차문 열고 내릴 때 다른 사람들이 내 차를 바라봐주는 시선이 하차감. 하차감이 좋아야 된다. 하차감이 좋아야 된다. 진짜 저는 몰랐던 신조어였고요. 승차감, 하차감 할 때 뭐 잘 내, 이게 아니에요. 내릴 때 그 삼각형의 그 이 자동차 키를 들고서 돌려내면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주는 그 시선 그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죠. 왜 금식하는 겁니까? 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의 풍요와 소비를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가 힘으로 살겠나이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종암제일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금식할 일이 있으시면 금식하시고 저에게 알려주시면 기도해서 기도로 뒤에서 빵빵하게 밀어드릴 테니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 구하게 되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게 금식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되돌아가 볼까요? 자, 레위의 집에서 이제 잔치와 만찬이 열렸던 것 같아요. 그 만찬의 자리가 한참 진행되고 있던 중에 몇몇 사람들이 와서 우리 주님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부끄러워하실 만한 비난에 가까운 질문 한 가지를 던져요. 아니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이 월요일, 목요일 등 1년에 몇 차례 있는 금식의 이 전통의 날에 금식하는데 마침 잔치 자리가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진 않지만. 아니 예수님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이 나라에 이렇게 먹고 마시다니 이게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 목사 아닙니까? 목사 이렇게 욕했던 거죠. 목사라는 말이 왜 이렇게 모욕적으로 들리는지 늘. 목사 아닙니까? 뭐 이렇게 욕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 짧은 구절을 보시면 자 보시면 자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자 이런 대답을 하세요. 대답부터 한번 읽고 가보죠. 3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네, 그렇죠. 34절에 다시 한번 눈을 넣어보시면 여기에 몇 가지 비유적인 표현들이 등장하죠. 사람들이 많은 중에 우리 주님께서 혼인집 손님들 그리고 신랑 그리고 신랑과 함께 있을 때라고 하는 말에서 이 잔치가 어떤 잔치였 어떤 파티였던 것 같아요? 이 잔치가 혼인잔치, 혼인을 위한 파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혼인잔치는 1년, 일생에 있을 모든 잔치 중에 가장 기쁜 잔치, 가장 최고의 잔치로 알려진 것이 혼인잔치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이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당신의 사역을 일종의 축제여 잔치여 파티의 자리로 보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만 비틀어서 이해를 해보면 지금 이 그림은 굉장히 이상한 그림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잔치, 파티, 축제는 일종의 유력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잔치요 파티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작년 말, 올해 초, 연말, 연초, 크리스마스 등을 지내면서 어디 파티에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어디 좀 이렇게 파티, 서구 문화는 파티가 굉장히 많은데 잔치가 되게 많습니다. 뭐 때마다 일마다 이렇게 하는데 계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죠? 예수님 당시는 더 그랬습니다. 당시의 잔치는 유력한 집안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당시 주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들이었고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죄인들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레위를 대표하듯이 당시에 세리들이 백성들에게 모욕을 받는 세리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던 자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무슨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상류층이나 즐기던 잔치자리를 버려놓으신 거예요. 조금만 비틀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그림이 되냐면 주님의 인기가 오르고는 있었지만 좀 험한 말 제가 쓰겠습니다. 세상 말로 좀 가짜는 사람들 데려다가 잔치자리 버린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그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조금 우스운데 그런 사람들하고 다 이렇게 모아놓고 좀 가짜는 잔치, 뭐 지들끼리의 혼인, 누가 결혼하는 모양이죠. 그런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이상하기도 하고 사실상 굉장히 우스운 그림인 거예요. 이 그림이 너무 웃긴 그림인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상한 잔치를 벌이셨어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극단적인 금욕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내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때때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잔치자리를 벌이시면서 먹고 마시는 자라고 하는 비난을 때로는 받기도 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1장 19절 올려져 보시면 주님 이런 비난까지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9절 보시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하면서 첫째 줄 둘째 줄 보세요. 주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경건하지 못한 먹보라고 하는 놀림을 주님께서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한다면 금식이라고 하는 전통으로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폄훼가 주님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걸 지금 웅변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경직화된 금식으로 대표되어지는 당시의 경직화된 종교 전통으로는 사람을 절대로 살려낼 수 없다. 절대로. 오히려 기쁨으로 대표되어지는 저 포도주와 잔치와 축제와도 같은 이 복음의 그 역동성과 그죠? 이 기쁨으로 대표되어지는 주님의 사역을 지금 주님께서는 이렇게 웅변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영적인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초대교회 역사를 읽어보면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별칭을 붙여놨습니다. 지금은 기쁨이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때는 거의 멸시에 가까운 표현이었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야 쟤들이 웃고 다니네. 쟤들 뭐야. 이런 분위기였죠. 당시에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거의 멸칭이었어요. 아우 저거 별것도 없는 것들이 늘 웃고 다니고 기뻐하고 뭐 소망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들이 소망을 이야기를 하네. 이런 정도의 사실 멸칭이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멸칭이었는데 그때 그것이 성도의 특징인 거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은 성도의 존재 이유요. 구원의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베푸르셨던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입니다. 이것은 기적 자체도 대단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주님의 이 땅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어떤 사명을 위하여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베푸신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될 기쁨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사명 선언문인 거예요. 성도들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표지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지금도 이제 플러신학교 석좌 교수로 계시는 김세윤 박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세미나를 제가 주도할 일이 제가 뭐 거기에 약간 뭐 담당을 해가지고 그분을 이제 미국에서 모셔서 한 4박 5일 동안 라이딩도 하고 그분과 대화를 하고 막 그러셨습니다. 거기 딸이 둘인데 아직은 둘 다 좀 나이가 있는데 딸이 결혼을 못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플러신학교에서 이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미국의 신학교, 오래된 신학교와 우리 신학교는 이제 아무래도 좀 이게 느낌이 많이 다르죠. 시스템도 많이 다르고. 근데 거기에 정말 이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시스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졸업하기 한 6개월, 1년 전쯤이 되면은 학교에서 교수님 한 명당 학생 한 명을 붙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좀 상담을 하게 하고, 오랫동안 그 이제 곧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될 사람들의 그 심성을 좀 보도록 1대1로 이제 상담을 교수와 하게 돼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으면은 뭐 부부 상담에 좀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심지어 뭐 신경정신과에 보내서 전문인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런 시스템을 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김세윤 박사님이 한 학생을 좀 지도하다가 보니까, 이 학생이 출석도 모범적이고 성적도 좋고 기타 외적인 것에 문제가 없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상한 게 얼굴에서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수님이 보니까 그 학생의 얼굴에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희열과 기쁨이 몇 달 동안 추적을 해봐도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는 기도하고 결단하여서 그 학생에게 목사 되지 말 것을 제안한대요. 신학교를 3년, 4년을 다 마쳤지만 한번 소명을 재고해봐라. 당신조차가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희열이 사라지고 있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목양하고 지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신학교는 이 복음으로 인한 희열과 기쁨을 굉장히 중요한 목사의 지표로 놓고 있는 거예요. 이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 하나로만 된다는 확신과 기쁨, 세상의 그 어떤 부여도 흔들 수 없는 복음의 확신과 기쁨.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종암제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희열과 기쁨으로 넘쳐나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금식의 전통을 말씀하시면서 경직화된 전통으로는 사람도 살려낼 수 없고 더더군다나 믿지 않은 자를 주께로 내려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은 이 금식 논쟁을 결론짓기 위하여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비유는 바로 헌옷을 깁는 비유입니다. 36절 한번 읽어보시면 다 같이 한번 36절 한 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네, 여기 보면은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헌 옷을 이렇게 깁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우리 전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기분 옷을 입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저도 이제 이거를 어렸을 적에 입어봤습니다. 제가 할머니랑 같이 살아가지고 할머니가 이제 일제시대를 지내오신 분이라 늘 이렇게 많이 아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기워가지고 입으라 이렇게 던져주면은 안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어린 마음에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게다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걸 한번 빨고 나면 여기가 우글우글해지고 옷 모양이 이상해져가지고 입기 싫어가지고 막 땡깡땡깡 부렸던 기억이 나는데 요새는 그런 게 이제 없죠, 이제. 그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36절의 비유는 이스라엘이 처한 지금 영적인 정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부분적으로 기워서 고쳐질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견적이 지금 안 나와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새로운 질서와 완전히 새로운 영이 부어져야지만이 지금 이 죄에서 노임받고 고쳐줄 수 있다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야만 됐던 이유가 바로 이렇게 대변되어져서 지금 말씀하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비유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비유의 내용이 바로 그 유명한 새술과 새 부대입니다. 볼까요? 37절, 38절, 두 절 한번 다 같이. 37,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여기 그 38절의 그 유명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이 말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이 술을 담거나 물을 담는 부대로 염소 가죽을 주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래되다 보면은 가죽이 얇아집니다. 가죽이 얇아져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발효시키는 포도주 등을 넣으면은 이 포도주가 이제 점점 발효가 되면서 어떻게 되죠? 팽창이 됩니다. 팽창이 되면서 낡은 가죽 부대를 터트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해요. 우리게 이제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얼마 전, 몇 달 전이죠. 이게 포도, 발효시키는 포도즙을 저에게 이게 두 병을 주셨어요. 이것을 목사님 비타민이 많이 들었으니 피곤할 때마다 한 잔씩 드시라고 해서 줘서 지금 벌써 다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이걸 원래 좀 오래 두고 마셔야 되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냥 다 마셨는데 제가 몰랐어요. 한 번은 목양실에 책상 앞에 두고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열었습니다. 열었더니 여러분 그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콜라 터지는 것보다 더 터져요. 저는 난리가 뭐야? 뭐 책 다 적고만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이렇구나 발효가 되니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때 아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겠구나 터지겠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점점 이제 발효가 되면서 팽창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으면 안 되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튼튼한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술은 복음을 의미하고요. 새 부대는 기존의 경직화된 금식으로 대표되어지는 과거의 전통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곧 세우실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 새 부대가 뜻하는 바예요. 새 부대가. 그러니까 지나친 금식 준수로 대표되어지는 경직화된 전통으로는 복음을 담아낼 수 없고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고 더더군다나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대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이것을 잘 실천했던 인물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16세기, 17세기를 보냈던 종교개혁가들이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의 굉장히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혁교회는 우리가 개혁교회입니다. 항상 개혁되어져요. 개혁교회는 로마교회의 경직화된 중세의 저 수백 년의 전통으로부터 우리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이신칭의 정신으로 되돌아온 거거든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된다. 여기서의 개혁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회를 뒤집어 엎는 혁명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의 개혁은 항상 성경 위에 서 있는지를 재확인하자는 거야. 성경의 전통으로 되돌아가자는 거야. 되돌아가자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도 위기였지만 지금 기독교 1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도 어느새 긴 역사도 아닌데 위기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현상의 본질은 뭐냐면 바로 말씀의 빈곤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의 빈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신학이 빈곤하다 보니까 자연히 이 강단에서 약화가 찾아왔고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의 필요를 따르거나 시대의 정신에 굴복하거나 아니면 정권의 폭정에 휘둘리면서 이제 이것이 퇴적물처럼 점점 더 쌓여오면서 이것들이 전부 다 퇴적이 되면서 이제 위기라고 하는 하나의 결과물로 우리에게 오게 된 건데 그 시작은 뭐냐면 결국 말씀의 빈곤, 신학의 빈곤, 왜곡된 신학은요 결국 신앙을 너무 좁게 만들어놨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전부 다 개인화시켜놨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잘되고 내 마음 위로받고 내 자식들 잘되고 하면은 된 거지 라고 하는 것을 거의 전부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굉장히 짙은 것이 사실은 사실이에요. 기억나시나요? 10여 년 전쯤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도서 중에 아주 선풍적으로 팔렸던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잘되는 나입니다. 잘되는 나. 미국의 그 유명한 텔레반젤리스트인 조엘 오스틴이 조엘 오스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목사님이신데 말도 얼마나 수려한지 몰라요. 우스갯소리도 너무 잘하고요. 그분이 전했던 왜곡된 복음이에요. 잘되는 나.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르치는 게 뭐냐면 나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잘되고 무조건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기독교가 가르치는 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인들도 굉장히 환호했고요. 그 책이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수십만 권 팔렸습니다. 기독교 서적 중에 베스트셀러 중에 셀러. 아마 여러분들 집에도 한 권씩 있으실지도 몰라요. 엄청나게 팔려나간 책입니다. 엄청나게. 제가 얼마 전에 한 칼럼을 읽다가 이런 문구를 발견했어요. 어떤 아빠가 전화를 받았어요. 아들로부터. 아들이 첫 직장에 이제 가기 위하여서 면접을 보러 가고 있던 중입니다. 아빠, 기도 좀 해주세요. 저 면접 잘 볼 수 있게. 그래, 기도할게. 하고 기도를 하려는데 아버지의 마음속에 부담감이 쭉 밀려오면서 자신의 노트에 기도문을 적었습니다. 그 기도문이 기사에 실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대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 불확실과 불안과 초조함을 잘 겪어내면서 건강한 인간이 되게 하시고 성공과 확신으로만 똘똘 뭉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도 한 아비로서 이 말을 읽는데 좀 뜨끔했고요. 누가 아들의 성공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다 바랍니다. 하지만 이 기도문을 보면서 내가 나의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성경적인 가치를 심어줘야 될지에 대한 고민에 이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치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심지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옳아요.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되돌아가면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서주시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밤하늘의 별빛처럼 초롱초롱 빛나게 되시는 우리 복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